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아마도 화장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은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을 기가 막히게 감추어 주거든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가 나의 부족함을 감추어 주는구나를 네 글자로 하면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비비크림입니다. 이 비비크림을 써보신 분들은 그 효과를 잘 아시겠지만 얼굴에 트러블이 생긴 피부 부분들 또 눈 밑에 다크서클 또 그리고 혈색이 좀 어두워 보일 때 바르면 얼굴이 깨끗해지고 또 광이 나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마도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로션 외에는 얼굴에 뭘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피곤해서 제 얼굴에 뭐가 났을 때나 좀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일 때 설교를 하려고 나가려고 하면 제 아내가 비비크림을 한 번씩 발라줍니다. 피곤하거나 또 힘든 마음들이 얼굴을 통해 드러나면 성도님들이 또 근심하시기도 하고 또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나마 가리기 위해 바르고 올 때도 있습니다.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안 바르고 왔는데도 얼굴이 밝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연약함이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고 또 드러내놓고 싶지 않고 쉐어하고 싶지 않은 나만의 아픔의 스토리를 최소한 한 가지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어떻게든지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과 또 상처들을 감추고 또 보완하려는 그 시도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자세와 노력은 필요한 자세이고 또 좋은 자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연약하고 또 부족한 그 모습은 숨기고 비밀로 하고 싶은 것은 꼭꼭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 또 말씀과 또 기도 생활까지도 왠지 모르게 형식적인 게 되는 것 같고 힘들게 느껴지고 나도 모르게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 가운데 정말 큰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삶이 그리 건강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그녀가 가진 아픔과 상처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먼저 신분상의 상처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신분상의 상처가 얼마나 숨기고 싶은 연약함이고 또 큰 상처였는지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오자마자 바로 자기의 신분을 밝혀버립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녀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둘의 관계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아수르인들이 북왕국의 영토를 합병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면서 북쪽은 아수르에게 또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쳤고 당시에 아수르인들은 그 지역의 이방인들을 이주시켰는데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과 피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과 또 그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자신들의 전통과 또 관습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만의 종교 체계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남쪽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인종적 그리고 종교적 순수성이 모두 상실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오염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경멸과 또 배척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이것은 물론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에요. 여기서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것은 저들이 단순히 그냥 관계를 갖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서로 같은 기구나 또 시설을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또 같은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싫을 정도로 경멸하는 사이였다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성별에 있어서도 거리에서는 여자와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도 이야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떤 인사라도 하는 것을 금할 정도로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도 이러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 또 인종적, 종교적, 또 성적으로까지 차별되어 서로 일을 가는 사이에 있는 유대인의 한 남성과 사마리아인의 한 여인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자신은 유대인과 말조차 섞을 수 없는 그 하급 신분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눈에 봐도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은 공간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 뿐만 아니라 물까지 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스캔들로 여겨지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자신의 숨기고 싶은 신분상의 연약함과 또 자격지심과 같은 상처가 그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가정에도 상처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과 물에 대해 한참 대화를 하시다가 16절에서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17절에서 그녀는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남편이 없다고 하면 그냥 없나 보다 아니면 어떠한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지나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남편이 없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지금 현재 남편과 살고 있지만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첫 남편이 아니라 이미 전에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 사마리아 문명에서 이혼은 전적으로 남편이 주도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기를 원하는 남편은 그 이혼의 사유를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숨기고 싶은 연약함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했기에 이혼은 아내에게는 엄청난 치욕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러한 치욕을 한 번이 아니라 다섯 번을 경험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또 다른 남자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인의 가정은 평탄한 가정이라 말할 수 없었고 또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가정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의 남편과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라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은 또 자기 정체성과 또 존재감에 대한 상처 또한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구하러 나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녀가 어떠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6시란 지금으로 낮 12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낮 12시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12시에 태양이 가장 뜨겁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문화에 있어서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여인들의 일이었는데 우물은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로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그 먼 데까지 그 대낮에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까지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침 일찍이나 저녁쯤 날씨가 선선할 때 물을 뜨러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낮 12시에 다른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 물을 뜨러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들과 마주치기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누구에게도 노출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같은 마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가정과 삶의 모습은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가십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항상 자신을 보며 수군거렸을 것이에요. 지역 주민들은 그녀를 죄인 또는 창녀와 동일하게 여기면서 그녀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녀의 어떠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대낮 12시에 물을 뜨러 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존재감에 자신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은커녕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녀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었고 또 치유하기 힘든 상처의 흔적들과 아픔의 스토리들을 가진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어떠한 변화나 해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는 헛된 것이었고 지금의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기고 싶은 게 많고 또 많은 상처를 가진 상처투성이인 이 여인의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보통 유대인들이 택하지 않는 길인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나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가시고 우물로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여인이 도착하자마자 물을 달라고 하시며 말을 거십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거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황스러워하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와 또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므로 이 상처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구원하여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말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도저히 예수님의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의 랍비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생수가 야곱이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진 그 우물과 무엇이 다르고 또 무엇이 더 대단한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따지듯이 믿음의 아버지인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하다라는 말입니까? 야곱으로부터 전해진 이 우물은 그렇다면 이제는 쓸모가 없다는 말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진 상처와 또 모든 현실적인 상황과 또 이해의 장벽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이 여인의 영적 무지함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여인이 가진 상처들과 그녀의 영적 상황을 아셨어요. 주님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녀의 상황에 맞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갈증은 무엇인지, 그동안 잘못 알고 잘못 살아왔던 것은 무엇인지, 그녀에게 아픔이 되는 남편의 이야기도 꺼내시며 그녀 안에 있는 문제의 실마리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다친 마음을 여시고 또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해결되어져야 할 부분, 치료받아야 할 부분,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이러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대화하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 또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대인 남성으로만 인식했지만 19절에서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니 이후의 장면인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제는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자신이 지금까지 메고 있었던 삶의 무거운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담대함으로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고 인생의 왕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영적 회복을 시켜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녀의 잘못된 삶의 방식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녀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또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분명한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였습니다. 모세오경만을 그들의 성경으로 사용했기에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예배에 대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배를 받을 완전한 대상 또 메시아가 오셨음을 말씀해 주시며 예배의 올바른 모습과 또 방향을 다시 잡아 주십니다. 본문의 여인은 주님께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예배는 예루살렘에 와야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그 장소를 정해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다윗왕 이후에 성전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는 어떠한 장소나 또 상황을 초월해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전에 드리던 예배의 모습과는 다르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또 예배가 예배 같지 않다라고 느끼며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며 영적으로 메말라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예배 드릴 만한 상황이 되어져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고 주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잘 준비해서 실수 없이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비록 모든 장소와 또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브라질 아마존으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다른 선교지와 다르게 교회라는 그 건물도 특별히 있지 않았지만, 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음향 시스템이라든지 그 어떠한 것도 악기 같은 거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이 왔다고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그 예배드리는 장소로 저희를 데리고 갔는데, 그냥 지붕 하나 세워진, 옆에 벽도 없이 뻥 뚫린 그러한 창고 같은 곳에서 그냥 바닥에 앉아서 저들이 목소리 하나로만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의 고백 하나만 가지고도 손 들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는 선합니다. 그들은 가난합니다. 그들은 병들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도 사울왕에 의해 포위되어 죽을 상황에서도 낙헌제를 드렸습니다. 바로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적들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그 순간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만 드려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모든 상황이 갖추어져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편안한 삶이 보장되고 넉넉하고 안정되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더워도 추워도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코앞에까지 다가온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배의 어떠한 요소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신지, 또 그분께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 안에 계시된 그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진리,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만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늘 메마르고 활기가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또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예배란 깊은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거나 또 엎드림으로 존경하다 또는 순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으신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찾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원한다 또 요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만드시고 은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함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배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제일 많이 공을 들이는 사역 중에 하나인데 슬프게도 종종 교회 안의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 때문에, 즉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잘못처럼 예배의 외형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참된 예배가 방해되기도 합니다. 또한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하는 문제로만 씨름하면서 예배의 진정한 본질,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므로 참된 예배가 방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내가 가진 기준과 전통이라는 틀에 갇혀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함으로 참된 예배가 방해되기도 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늘 그녀의 삶 속에는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2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 참된 예배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십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이 코로나19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 의료 시스템을 비롯한 인간이 쌓아온 수많은 것들이 무참히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영역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급격히 바뀌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지금까지 비대면이라는 상황을 경험하거나 또 예상치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훈련과 양육을 하는 사역들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시 여겼던 이러한 많은 것들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취소되고 또 축소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잃어가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에 따른 영적인 허전함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는 한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시간들이 어느새 우리에게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 지나간 이야기가 돼버리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나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샘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만남을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헌신할 만큼 뜨거워졌던 그 시절을 추억으로만 간직하며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어떠한 준비 없이 2020년에 코로나19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약과 어려움과 또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또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 장애물로 인해 나태해져 버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무너져버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만 이제는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비록 부끄러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와 주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아시고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아시기에 오늘도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크고 넓은 또 깊은 삶의 상처라고 하여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상처가 있고 영적으로 목마른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꼭 이곳에 나와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마음의 평안이 흘러넘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방향을 돌려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옴으로 회복되어져서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구원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